설교 본문은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드보라의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노래인과 동시에 법적인 증언문입니다. 대부분의 히브리 신에서 같은 사실을 두 번 언급합니다. 이렇게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확장하고 강조하며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인 증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법적인 증언문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내용은 원수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로만 고백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언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에게 매를 드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돌이키지 않으실 때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을 바깥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일은 성취됩니다. 주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이사를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야훼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언약에 맺으심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바깥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닙니다. 이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타락한 교회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속하지 않아야 할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증언으로 듣습니다.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 즉 바알을 숨겼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방패와 창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전쟁할 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야훼 하나님을 부르며 일어선 주의 백성들은 해가 힘있게 도던같이 야훼 하나님은 그 전쟁에 찾아오셔서 폭풍의 신인 바알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온 백성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온 세상의 왕위를 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심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위를 얻으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기쁨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주제는 주의 원수를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는 누구이십니까? 둘째, 주여 주의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주여 주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하소서라고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주는 누구십니까? 성도 여러분, 더보라의 노래의 결론에 제시된 31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간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을 의식한 것입니다. 먼저 저주와 관련된 것은 모든 야훼의 대적, 즉 시스라와 가나안 사람들 같은 운명을 맞이하며 망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를 사랑한 사람들이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힘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더보라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수많은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 백성을 저주하며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힘있게 자기 백성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 야훼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호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엘로힘이나 엘샤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야훼라는 성호를 부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성호를 밝히실 때 그 이름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야훼는 자신의 이름의 언약적인 의미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1절 이하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이름인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는,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름을 지금 현재 야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전능하여서 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언약한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로 밝히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 시간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 하나님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있는 장면은 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취의 순간에 자기를 나는 야훼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일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주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보라는 야훼 하나님의 등장을 두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야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야훼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에 대하여 복과 저주를 드러내실 때 나타나심의 현장을 지금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등장을 두고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산이 진동하였다고 말하고 지금 사사기 5장에서도 동일하게 진동하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야훼께서 산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을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버린 자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둘째, 주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같이 망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절에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해달라라는 강구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갖는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면 맞을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 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조하여 저주를 받는 이 내용을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즉 저들은 저주받을 자식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정말로 저주의 자식에 대한 저주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에는 단순히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선포가 있게 될 때 이 선포는 회개를 촉구함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소식을 들으며 회개한 자들은 주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구약에서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도 우리가 이 저주의 방식대로 하나님 저주해달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방의 공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 원수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켜가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듯이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군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 주의 원수를 다 이같이 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주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는 다 이같이 망할 자들을 바라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 이같이 망함을 드러내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웨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그러니까 적들이 와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 원수들 그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적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행하고 공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삼갈의 날, 야훼의 날 즉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하며 살아야 했고 넓은 길을 다니며 각 지파끼리 연결되어져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대로를 버리고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농재는 농사하는 일들이 거쳐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경제활동의 위기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가 전쟁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후에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쟁을 치를 때도 모습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들 가운데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세신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응답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인 교회의 적들은 곧 주님의 적입니다. 주님은 그 적들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적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강력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사사기 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고 곧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도다. 그가 그 발 앞에서 구부려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 그 구부러진 곳이 엎드려져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림처럼 한번 보십시오. 시스라가 지금 그 젖을 먹고 자고 있습니다. 그 자는 현장 위에 여인이 지금 큰 그 망치를 들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말뚝을 잡고서 그 머리에다 그냥 쏟아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건 아마 그 장면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너무나 참혹하여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지금 드보라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여인의 우선은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원수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왕으로 자칭하며 하나님처럼 행하는 원수들을 손에서 자기 백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왕으로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구약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지금 왕으로 계십니다. 정말로 왕으로 계십니다. 그 원수들 사망의 날까지 우리 주님은 정말로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밟아 부숴버렸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현재 그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원수로 인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원함을 두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자신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보복함을 누구에게 맡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보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복해야 하겠습니까? 도리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의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에서 생각합니다. 셋째,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보라의 간구하는 내용은 단순한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언약적인 간구입니다. 더보라는 주의 적들에 대하여 이같이 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한 다음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고 배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아갈 무기들을 잃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를 사랑하며 일어설 자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야훼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고 하는 이 영솔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제자, 부하 등의 거느림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이스라엘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단어 용솔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머리를 푸는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머리를 푼다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머리를 푼다라는 이 사건은 나실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실인 맹세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의 진영에서 동일하게 그들은 이 전쟁에서 동일하게 거룩이 요구되어집니다. 신명기 2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에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올 때 그것을 땅으로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뱃음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에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이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할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쟁에 참여하시고 그 전쟁에 참여한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현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이하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과 유다가 다 야영 중에 있고 내가 여호와과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자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쟁에 그는 참여했고 그 전장에서 지금 그는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몽성함으로 부정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수준의 성적인 거룩과 도덕의 깨끗함을 요구하였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는 일상의 합법적인 쾌락을 다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머리를 자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긴 머리카락은 맹세기간의 끝날 영광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라는 것은 이제 맹세기간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죽게 헌신하는 자들은 즉 일시적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은 나실인과 같이 정결하였습니다. 이는 야훼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12절부터 22절에서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을 회피한 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런 무기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량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야훼 군대의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까지 동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욥기 37장 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지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손강은 범람하여 시스라의 전차를 삼켜버렸습니다. 기손은 후에 바알을 몰아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진정한 폭풍의 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실의 서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머리를 푸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던같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이 강구는 적실한 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는 적실한 응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더보라가 기도한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야훼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백성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때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 왕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그의 관자놀이를 깨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보라는 기도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대적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소생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두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의 백성들, 즉 주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전쟁 무기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면서 언약의 야훼 하나님은 주의 나라의 백성들, 즉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취하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당신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보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이 전쟁에 충분히 뛰어드십시오. 그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